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불같은 그 열정과 사명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경험하였고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은 해방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남편과 자식들을 보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전쟁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에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민족적으로 8.15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의 그 항복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방과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울며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울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해방의 감격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이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주일 동안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흘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소나무만 보아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만 보아도 그냥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자,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되자 그 기쁨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노래한 것이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심지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같지가 않아서 믿기지 않으니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 끝에 해방되었으니까 그 감격이야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기쁨의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내가 너를 너희 죄로 인하여 죽노라고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은 의인들은 간혹 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죽은 자 내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노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밖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기도 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능력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쓴 책 회복을 위한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이빙을 잘하는 청년이 하계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훌륭한 코치도 있고 시설도 좋은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숙소에서 이제 함께 방을 쓰는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얼마간 함께 지내면서 이 크리스찬 룸메이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룸메이트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크리스찬 룸메이트가 전하는 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는 그 말과 사망과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거부감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룸메이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말을 듣고 나니까 거부감을 느꼈지만 마음은 편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서 늦은 밤 훈련 장소인 실내 수영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신을 이제 가다듬기 위하여 이제 다이빙 연습을 이제 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수영장으로 가게 되었죠. 이 실내 수영장 지붕은 이제 커다란 판 유리로 덮여 있었고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비쳐 다이빙 때까지 10m 가량 높은 곳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크리스찬 룸메이트 말이 생각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이빙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팔을 쭉 뻗어서 다이빙할 준비를 하였는데에 그 순간에 자신의 그림자를 언뜻 보게 됩니다. 달빛으로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그 그림자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수영장 관리인이 불을 켜더니 소리를 칩니다.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그를 향하여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달빛의 그 투명한 판유리에 비춰진 것 때문에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아래에 내다보니까 그 수영장에 물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 청년은 간만에 차로 달빛에 비추어진 그 십자가의 그 모양, 그것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바로 그냥 다이빙을 해서 10m 아래에 물 빠진 수영장에 다이빙을 해서 즉사하였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간만에 차로 죽음을 모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수영장을 점프해서 뛰어내리기 전에 보았던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다이빙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크리스찬 그 룸메이트 친구가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무릎 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였던 이 청년, 그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복음은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과 우리의 인생의 생명력을,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흥미롭죠. 복음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다시 복음 전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원칙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로마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학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방적인 의도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방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뭐 학설이지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목적은 그들의 신앙과 열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효룡 박사가 그의 책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자신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물을 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효룡 박사도요, 혼자서 그 절대 고독을 느낄 때에, 영혼이 목마를 때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이는 여러 가지 우물을 팠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꼈을 때에 진정한 생명수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물을 팠다,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력을 나는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책에서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믿는 우리들도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태평양 전쟁 때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그 후 27년간 괌이라는 섬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27년 동안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지낸 것입니다. 섬 정상에서 바라보면은 미군 비행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비행기장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7년 동안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 욕고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괌에서 27년 동안 숨어서 묶여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라면 여전히 죄인으로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들었게 됐다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지. 복음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도 아직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저 여러분, 아직도 내가 아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그 아케디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느꼈던 것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미국에 와서 이미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 복음이 교회 밖에서가 아닌 교회 안에서 더 절실하구나. 우선적으로 교회 밖에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금 들려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힘입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때에 우리들에게 파고드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흥미를 갖게 합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생활과 거리가 멀게 하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금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어떤 연구가가 연구하였는데요. 사람이 일곱 번 같은 내용을 들을 때에 100%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 80%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들어도 설교 내용도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들어도 연구에 따르면 그래도 70, 80%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읽고 듣고 듣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다시금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시 녹아지고 깨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